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원래는 24절까지 한 묶음인데 오늘은 시간적으로 24절까지 다볼 수가 없고 21절까지만 보고 다음번에 모일 때 우리 24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18절서부터 21절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흙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본 그 내용 14절에서 17절, 14절에서 17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왜 우리가 그러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며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오늘 보는 18절서부터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지난번에 본 그 14절에서 17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많은 교인들이 이걸 듣고 좀잘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더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그 천국 시민들이 이제 우리가 됐는데, 여기에 14절서부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지난번에 본 내용인데도 다시 한번 좀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때 공부한 것처럼 그저 도덕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화평함, 거룩함, 뭐 세상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11장서부터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한테 가르쳐 온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 현실을, 즉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그 천국 현실을 증거하는,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삶이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적어도 세 가지를 얘기한다. 여러분, 다 들으신 내용이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듣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께서 뭘 하셨고 뭘 이루셨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믿음은 이제 그렇게 믿는 그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내가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하고 사는, 그것도 믿음을 가졌다 하면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우리의 천국의 현실. 우리가 천국에서 누구냐? 지금 이미 이루어진 현실인데 믿음은 그 현실을 증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과 거룩은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과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우리의 천국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증거하면서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 현실에 벌써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음행하는 자나 애서같이 세상의 그 육체의 즉각적인 만족, 이 세상에서의 그 유익을 위해서 천국을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나 조심하라. 빌립보서 3장 말에 의하면 그 자기의 배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 땅의 일에 모든 초점이 가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이 우리 중에 있나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으면 뭐 어쨌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나 두려워하라.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쓴 뿌리가 되어서 온 교회를 괴롭게 하고 그들로 우리가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들도 그 더러움을 입을까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화평함과 거룩함, 이걸 쫓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나 가정에 이루어짐, 즉 증거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천국 중심이 아니라 그냥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죄가 보여지면 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더러움을 입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거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삶은 그 삶 자체가 교회의 쓴 뿌리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우리 교회에 쓴 뿌리가 되어서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 그 교회에 쓴 뿌리가 되는 삶이 그러면 어떤 삶이냐? 여기 이 세상의 중심을 두고 그 세상이 자기의 모든 것이 돼버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나쁘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죄가 여러분께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죄가 저에게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성도들의 교제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나의 죄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죄가 또 저에게 영향을 준다.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을 할 때 정말 남을, 즉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사랑을 하면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짐으로써 그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죄에 빠진 삶, 즉 여기서는 이제 세상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데 이게 참 사람들이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보통 죄라 그러면 이것도 또 세상 도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 그러면 도덕으로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 그건 나쁜 짓이지 하는 것만 죄로 착각을 합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이 죄인데 그거는 또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거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걸 뭐 죄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이제 오히려 열심히 산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지금. 에서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야곱하고 비교해서. 아, 뭐 세상 도덕으로 따지면 누가 더 나빠요? 사실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 에서가 뭐 이렇게 나쁜 짓 했어요? 근데 망령된 자예요, 에서는. 왜? 세상에 초점이 가 있었으니까. 천국, 그 쓸데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이게 세상적 도덕에서는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지금? 자기도 전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살핀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수준에서 깨끗한 척하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죄죠. 그러나 지금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죄는 내 초점이 세상에 가 있는 죄. 이것도 지금 심각한 죄.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에게도 영향을 주는 죄. 물론 그 다른 종류의 죄도 다 남에게 영향을 주죠. 즉 내가 세상 중심으로 살 때, 내 육체의 쾌락을 중심으로 살 때, 그 이 세상 만족 중심으로 살 때 교회의 쓴뿌리가 되어 내 형제 자매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죄 짓는 자들을 위해 서로 도와 기도하며 천국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생각을 해보면 아, 이 죄 짓는 게 괴롭습니다. 물론 죄 질 때는 좋아서 짓죠. 그러나 짓고 나면 또 성령님께서 너무나 은혜를 주시죠. 정말 그 죄를 죄로 인식을 하고 잘못했구나 인정이 되고 회개를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죄를 졌는데 나쁘게 생각도 안 되고 이러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죄를 지고 있는지조차도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이거보다 더 나쁜 그 상태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는 상태에 내버려 두는.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저주 아닙니까?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지면서 괴로워하고 정말 회개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게 하는 그 히브리서에 벌써 배운 내용이죠. 양심까지 깨끗게 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하루하루? 그 괴로움만 그냥 더해지는 거면 그 죄를 생각하면서 그 자기의 그 한심한 모습 이런 걸로만 그냥 계속 쌓이면 그 어떻게 살아요? 그거 괴로워서 정말. 그러나 나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하는 그 예수님의 피가 저희에게 있어. 그래서 저희가 또 평강을 얻고 이 죄 사함의 기쁨 이거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죠.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서 영원히 죄 짓지 않고 살 사람이 된 건데 그곳의 시민들이 죄를 짓고 사니 괴로운 게 당연하죠. 어떻게 안 괴롭겠습니까? 예, 저희가 본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이 창조가 됐는데, 여러분 그 물고기가, 뭐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물고기를 물에서 빼갖고 모래에다가 던져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천국 시민들이 됐으면, 이 세상 자체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이 죄에 빠진 상태에서 완전히 되는 상태를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일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에 살라 그랬으면 아마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괴로워서. 어쨌든 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상태가 뭐 좋은 거냐? 제가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죄를 영원토록 짓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그 자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안에서만 이제 화평과 거룩을 쫓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천국의 화평과 거룩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를 말씀대로 증거하며 삽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 배운 거는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오늘 구절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던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본 내용인데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그 당시에 너무나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고난이 너무너무 커서 이제 다시 세상 종교, 즉 유대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유혹을 받는 자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쵸? 사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고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그분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외로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이게 굉장히 셉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타협하고 싶은 유혹도 받는 분들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죠. 또 세상이 되게 좋아 보이고, 그쵸? 그럴 때도 있고, 또 세상의 것도 남 못지않게 한번 가져보고도 싶고, 뭐 세상적으로 뭔가 우리가 소유를 하거나 뭘 해야 뭐 내 값어치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고. 근데 이거와 싸워야 됩니다. 지금 그 싸우는 방법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설명하는데 참 희한하게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구절에서. 뭐예요, 지금? 지금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에서 8절 그때 본 내용인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 중심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왜? 너는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자다. 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너희가 어디에 이른 것인가 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희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느냐. 근데 꼭 예배 드리는 그때만도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지금 안침을 당했다. 지금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와 있는가. 지금 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도착한 곳이 어딘가 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는 너희가 이른 곳이, 너희가 도착한 곳이 이런 곳이 아니다. 그리고 22절서부터 24절은 너희가 도착한 곳이 이런 곳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내가 도착한 곳이 천국이구나. 즉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이 천국이구나. 이걸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쓴 뿌리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이 너희가 이른 곳이 이런 곳이 아니다. 그 중심의 내용만 보고 다음번에 우리 모였을 때는 22절서부터 그럼 너희가 이른 곳은 어떤 곳이냐 이걸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8절서부터 보시면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흙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곳에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구절들은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지금 모였는데 즉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시내산 앞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려 이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구약입니다. 즉 구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표 수준이에요. 즉 예표 수준이라는 것은 천국 현실이 세상 수준으로 표현된 겁니다. 세상 수준에서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만질만한 산, 불붙는 산, 흙은,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이런 것들과 22절에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이 세상이고 그 다음은 천국이죠. 너희가 이룬 곳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다. 지금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지금 어떤 도움을 주느냐?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기서 말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던 화평과 거룩을 쫓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지 이걸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냐 천국이냐. 즉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거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내용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 공부한 내용이죠.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하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먼저 여기서 이룬다, 이룬다라는 말은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나아온다는 게 누구한테 나아온다는 얘기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와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천국에서.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자마자 지금 어디에 지금 환경에서 어떠한 공기를 마시고 사느냐. 이 성령님을 마시고 산단 말입니다. 천국의 공기를 마시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 지금 속해서 천국에서 살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보는 그 18절에서 21절이 지금 출애굽할 때 시내산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예배하러 모인 사건인데 그곳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읽어보죠. 어떤 상황이었는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몇 군데. 출애굽기 19장 16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모든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지금 죄인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가. 지금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제가 뭐 많이 얘기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시온산이라 그러면 백성들은 이 밑에서 지금 선을 걷고 이건 넘어오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제사장들하고 그 이 요즘 말하면 이제 그 장로님들하고 중간까지 올라오죠. 그리고 모세만 이제 하나님 만나러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성전이라 그랬죠. 시내산을 넘어뜨리면 성전입니다.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이게 그 태버네커 밖에 지금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거기에 가까이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입니다. 백성들이 이 선을 넘어만 가면 죽는 거예요. 뭐 백성이고 동물이고 상관없어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불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죽는 거죠. 그게 지금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서 서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는데 이 백성들이 그냥 떱니다. 달랄랄. 여러분과 저는 건방지게 떡 앉아갖고 예배를 드릴 때 네? 뭐 코도 골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정말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20장 18절에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막 말씀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무서워갖고 아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모세에게 얘기하면 모세가 우리한테 얘기하라. 왜 모세가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듣겠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이건 뭐 죽는 거야 그냥. 지금 상태가 이래요, 지금.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가서 또 조금 더 보죠. 신명기 4장에 가보시면 4장 10절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서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똑같은 산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그날 시내산에 모였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 정도로 무서운데 근데 이 죄인의 그 상태가 지금 여기 지금 음성도 못 들게 덜덜 그럼 여러분 죄 짓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질 것 같죠? 어휴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죄다가는 그냥 죽는 건데 근데 인간들의 그 수준이 어떻습니까? 이 뒤로 여러분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참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심하다. 저 정도로 무서운데 근데 어떻게 또 죄를 짓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잘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마음 먹고 앉아요? 또 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한 군데만 더 보죠. 5장 22절. 신명기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선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말은 잘해요 하여튼. 뭘 듣고 행하여 행하기는. 계속해서 순종을 안 하죠. 어쨌든 이 죄인들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미 이렇게 무섭고 떨리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좀 영어로 appreciate을 좀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시무시한 건가. 이게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니까 그렇게 나아오는 것에 기쁨이 덜하단 말이에요. 그 나아올 때그 기쁨이 엄청나야 되는데, 왜? 지금 얼마나 엄청난 기쁨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것도 담대하게 나오는데, 기쁨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큰 하나님의 복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소멸하시는 불이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사실 죄인으로서는 영원히 심판받고 죽는 겁니다. 요즘 이 구약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하면 진짜 누가 건방지게 그 앞에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 무서움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보여질 겁니다. 그때는 지금 그 당시 구약에서 백성들이 덜덜 떠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고 싶은 거예요, 그날은. 그 성경에 너무 무서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않아요. 참, 그 설명이 참 너무너무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죠.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고 정말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데도 못 죽는 날입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뭐,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살거든요.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앞에 너무 건방지게 사는데 그것이 저한테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은 저 같은 한심한 인간이 건방지게 살아도 그래도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하느님이라도 나 같은 인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와, 정말 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느 정도냐. 이런 죄인을 지금 받아주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이 히브리서 다시 와서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성경이 이렇게 이런 구절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분에서는 좀안 나오는 내용이 또 다른 부분에서 좀 나오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읽어서 이렇게 합치면, 와, 그때 전부 모세도 덜덜 떨고 있었구나. 예. 오직 두려움뿐. 이게 예수님 없는 죄인들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죄인들이 까불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게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 뭐, 지금 비웃고 이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죠. 왜 지금, 엄청난 지금 현실입니다. 구원받는 현실도 사실 구원받는 현실이 더 엄청나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현실도 엄청납니다,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옴은 오직 심판, 오직 죽음. 그래서 그 14절 생각나세요?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10장에서 우리 배웠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죠. 즉, 이 말은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못 본다. 이 말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못 본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씻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려면, 두 가지. 죄가 씻어져야 되고, 의가 입혀져야 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죄가 씻어져야 되고, 의가 입혀져야 되고.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다시 가셔서 그 시내산 앞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10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로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 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며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쐬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니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 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게 다 뭡니까 지금? 구약 수준에서 지금 죄가 씻어져야 되는 현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욕을 하게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하죠.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목욕을 하고 제사장 옷을 입습니다. 즉 목욕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지는 모습이고 제사장 옷을 입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의가 입혀지는 모습이죠.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 거룩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자이실 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 짓고 나서 뭘 합니까? 숨어, 숨어요. 그 모습이 뭐예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숨기 전에 지 나름대로 행위 원리를 가지고 그 창피함을 가리려고 지 나름대로 자기네 나름대로 창피함을 가리려고 지금 옷을 만들어서 가렸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의로 그 자기의 창피함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시니까 무서워서 숨어버리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너희가 이룬 곳은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 천국인데 천국이란 말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 담대히 나오고 기쁨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실 때 즉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엄청난 복인가. 근데 기쁨으로 나오고 담대하게 나오고 여러분 떨면서 나오세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떨질 않아요. 뭐 안 보이니까 안 떠는 거예요? 예.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기쁨으로 나오고 하나는 두려워 떨고. 이 두 가지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죄. 그래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들, 이들이 교회의 쓴 뿌리가 되어서 이들이 회개 없이 끝까지 세상만을 바라며 살면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결국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다. 즉 구약에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경고했을 때 그걸 안 지킨 그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다 망하고 죽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늘로서 경고하는데 이것을 배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옛 언약을 배반하여도 멸망하였는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새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봐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 경고하는 겁니다.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경고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경고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 따로 있고 뭐 여러분한테 하지 않는 말씀은 또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하여 정말 교회에 쓴 뿌리는 되지 말아야지. 남한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는 없는 거지. 근데 뭐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뭐 그런 거 걱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무슨 뭐 괴로움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괴로움을 줍니다. 특히 목사한테는. 나도 뭐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교인들이 세상 중심이 돼버리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목사를 괴롭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뭐 나한테 뒤있다 욕을 하고 나가면은 뭐 제가 뭐 막 너무 괴로워갖고 뭐 그것도 괴롭죠. 그러나 뭐가 더 괴롭겠습니까? 서로서로 도와주며 기도하며 제가 여러분을 도우는 일은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래갖고 서로 지금 도와주며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세상에서 가난하게만 살자, 뭐 없이 살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많이 주시면 그럼 또 즐거워하시고 그러나 그걸 중심으로 그걸 목표로 사는 것은 그건 죄란 말이에요. 그건 교회에서 쓴 뿌리가 되는 삶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 세상의 걸 많이 가진 뭐 하나님이 나를 뭐 많이 축복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교회에 쓴 뿌리가 되어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큰 축복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초점을 천국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현재 60년째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57년, 그죠? 뭐안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굶어 죽은, 뭐 굶어갖고 내가 먹을 게 없은 적이 있습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초점은 천국에 맞추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 걱정까지 막 하게 되면, 천국에 맞추는 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엄청난 복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데, 즉 예수님과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유업으로 소유하고,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뭐이 백성들이나 여러분과 저나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가 더 잘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죽는 거다. 예수님 아니면 죽는 거다. 그러나 그 반대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잡았으면, 그러면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지만 담대하게 기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만 하면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예수님 아니면 정말 죽는다는 그 간절하고 그 정말 긴급한 그 현실을 여러분이 진짜로 이걸 심각한 문제라는 거. 그러나 또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것도 여러분이 꽉 잡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 살수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구멍 구절을 보면, 왜 여러분과 제가 이룬 곳은, 도착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안침을 당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대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참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 엄청난 철학을 갖다 대시면서 뭐 이래서 세상대로 살면 안 된다, 이래서 세상 중심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왔느냐.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뭐 간단해요.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제가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크나큰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너무 약합니다. 너무 잘 무너지고 죄도 너무 쉽게 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그 예수님만 믿으며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 닮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